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의 선교 소식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서북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고산지대 잔스칼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하시는 남춘현 선교사님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황량하고 척박하고 정말 특별한 그곳 잔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오늘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특히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삶과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감동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인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형제님, 네. 인도는 어떤 나라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인도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무려 14억 5천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도는 여러 면에서 정말 다양한 나라인데요. 먼저 인도에는 사용하는 공식 언어만 해도 22개가 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이 공존하고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북부 히말라야로부터 남쪽의 열대 지역에까지 매우 극적인 차이를 다 가지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잔스칼은 인도의 최북단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잔스칼은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 속해 있는 고산 계곡인데요. 해발 3,5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티베트 불교가 그들이 믿는 주요 신앙입니다. 접근성이 매우 낮아서 겨울에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잔스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안나자매님, 잔스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 네. 잔스칼의 주민들은 단순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매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잔스칼은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서 교육이나 의료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인들, 즉 외국인들이 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또 티베트 불교 문화가 지배적이라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잔스칼 사람들의 심성은 굉장히 따뜻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 힘든 땅이지만 그곳에 가면 때묻지 않은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 터를 잡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면 아, 정말 쉽지 않은 땅일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남춘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춘현 선교사님은 자스카르에서 그 지역에서 조선 음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해요. 조선 음식을 통해 현지인들과의 벽을 허물고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 네. 그런 낯선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신다니, 그것도 조선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하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조선 음식이지만 외부와 단절된 주민들에게는 선교사님의 존재와 조선 음식 식당에서 파는 그 음식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잔스칼에 겨울이 되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잔스칼은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고 도로가 대부분 차단된다고 합니다. 남춘현 선교사님 가정도 겨울에는 근처 도시 마날리로 내려가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남 선교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잔스칼 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 걸까요?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주여, 잔스칼을 떠나오며 히말라야 산 중턱에서 주께 외친 저의 소리였습니다. 겨울 나기를 위해 잔스칼을 떠나오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있었고 딸아이로 인해 5년 만에 잔스칼에 방문하였는데 많이 더 변해 있었습니다. 마날리와 레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짧은 시간에 잔스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마날리에서 잔스칼로 가기 위해 레에 가서 칼 길을 통해 일주일 걸려 가야 했던 것이 이제는 마날리에서도 레에서도 길이 열려 각각의 지역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안에 잔스칼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히말라야 땅끝 마을 잔스칼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잔스칼의 중심지인 빠듬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사라지고 2층, 3층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 사이로 큰 길이 들어서며 각 건물에는 그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고급스러운 식당과 식료품, 채소 가게 등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섰고 빠듬 번화가에서 가깝고 풍경이 좋은 곳에서는 큰 숙박업소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남춘현 선교사님께서 처음 잔스칼에 가신 게 벌써 20여 년 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근처 도시에서 잔스칼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도 일주일 동안 올라가셨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곳까지 선교사로 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잔스칼 마을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잔스칼을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제일 끝에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그런데 최근에 도로가 열리면서 멋진 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로 인해 새로운 건물들도 여러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워낙 외부와 격리된 지역이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못 올라가셨고 또 몇 년 전에 아기를 갖게 되시면서 선교사님 가족 전체가 작년에야 들어가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선교사님 남편은 인도 현지인이세요.
아, 그래서 그런 시골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 중에 있는 작은 도시에 길이 뚫리고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어서 좋겠지만 예전에 누리던 소박한 풍경이 사라져서 아쉬울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굳게 닫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남성교사님의 모습에 도전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도심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던 식당 임대료와 집세가 두 배로 올랐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들어올 세입자가 많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 같아 정말 잔스카를 떠나야 하는가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주일씩 걸려서도 이곳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버스로 10시간이면 올 수 있게 되었는데 돈 때문에 보내신 길을 멈출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우리 세 식구는 즐겁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희 식당에 예상 못했던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다른 고급 식당들도 많고 저희 식당은 위치도 좋지 않은데 저희들이 마음을 바꿔먹은 이후에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안에 남조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젊은 인도분들도 오셨고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이 저의 식당을 찾아주셨어요. 남편은 빵과 음료를 담당하고 저는 조선 음식인 비빔밥과 볶음밥, 김치지짐이를 담당했는데 딸 하연이도 관광객들 사이에서 재롱을 떨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바쁜 나날 속에서 남편은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신나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성경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임대료와 집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가게 운영의 이익금으로 다 지불할 수 있었고요. 저는 딸 하연이와 함께 잔스카리 오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 많은 기적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땅에 낯선 외국인 선교사로 갔지만 그곳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네, 특히 임대료와 집세가 두 배 이상으로 오르는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선교사님 가정과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선교사님께서 어린 딸을 키워가시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 속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면서 괜히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잔스카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남춘년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조선 음식식당에도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고난이 있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쫓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모습 그 자체로 엄청 대단하시고 많은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남춘현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를 사랑하시고 잔스칼에 때묻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남춘현 선교사님을 잔스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잔스칼로 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에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잔스칼은 예전과 같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새로 생긴 길처럼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서 잔스칼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춘년 선교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딸 하연이가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잔스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춘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안나자미님께서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상태를 버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방 변두리 시골 도시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나셨습니다. 목수로 사시면서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랫동안 목수로 일하면서 평범하게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삶 자체만으로도 뭔가 우리에게 문자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남춘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선교사님도 충분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땅 잔스칼 사람들 곁에서 같이 살면서 그 땅 사람처럼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시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남춘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이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춘년 선교사님께서 남기신 편지에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티벳 불교인 순수한 잔스칼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조선음식 식당에 김밥과 꼬부랑 국수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잔스칼 젊은이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함께 사역할 믿음의 동지들이 생길 수 있도록.
끝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남편 하라가 코에 염증이 심해져 숨쉬기 힘든데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 잔스칼에서 사역하시는 남춘년 선교사님과 그 남편 그리고 그 어린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그 어린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흔히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가서 살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남춘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삶을 정말 이렇게 간접적인 글로만 접해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할 수가 좀 없어서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의 길을 새로 개척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삶이 참 과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누군가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혼자라도 어려운데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살아가는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삶이 존경스럽습니다. 부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잔스칼이라는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나오는 그림이 거의 뭐 사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인가 보다 했는데 해발 고도가 또 3,500m면 거의 뭐 그 높은 산에 있는 사막이라고 봐도 할 만큼 청량한 땅이지 않습니까? 이 그 지역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우리가 북조선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에 그 서양 국가들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다닐 때 우리는 갓 쓰고 당나귀 타고 다녔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또 일본이 또 식민지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민족, 또 불교라는 종교로부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그 신분계층도 다 나눠져 있고 이때 우리 땅에 또 소망의 빛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혹시 그 중에서 짧게 한 분이라도 혹시 목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초기에 우리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왔던 선교사님 중에서 많은 사역을 하진 않으셨지만 참 감동을 주는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나요.
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서 중국 선교사로 오셨어요.
아.
나이는 한 20대 중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신혼이었어요.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일단은 중국 선교사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선배 선교사님한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중국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고.
아.
그 나라는 흥선대원군이라는
네네.
그 어떤 왕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외국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아.
그러니까 이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든지 그곳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가지고 무역선을 타고 그 지금으로 치면 평양 근처에
대동강.
예, 대동강 변에 이제 그 배가 정착하는 그 길을 따라서 배를 탔다가 성경을 들고 갔는데 대동강 변에 내리자마자 그 시내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강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아, 순교를 당하셨군요.
네. 그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가 조금 익숙해진 선배들을 따라서 중국에서 얼마든지 선배들이 했던 사역을 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선교사라 하더라도.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그 조선이란 나라에 굳이 가야겠다.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생각을 하고 가셨던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외침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3,400년간의 영적 암흑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었던 그 믿음의 사가랴 이러한 준비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그 길을 오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재림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우리 고넬료, 뭐 사도 바울, 뭐 열두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순교를 하시면서도 그 길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저 북조선 땅 가운데 지금 남아서 복음을 지켜내시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촉박한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준비하시는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믿음의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여기서 더욱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반응하며 순응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오늘 우리 사무엘 형제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되고 또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저도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로 나누고 또 우리 특별히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땅이지만 인도 잔스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믿음 안에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제 이름은 칼 마르틴이며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당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성경을 갖고 있을 수도 없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그의 보호의 손길을 펴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북조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뉴엘라라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월 19일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편 1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 못할 어려움들과 고통, 좌절과 낙담, 괴로움에 빠집니다. 또한 십자가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으로 인해 흘리는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 무너져가는 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맹렬히 타는 풀물불 앞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억합니다. 참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들처럼 참 구원자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여, 깨어진 마음, 수고한 손, 아픈 육체, 남몰래 흘린 눈물, 주님 모두 받아주옵소서. 큰 목소리로 기쁨과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예배자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한강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중보자로 기도하시며 힘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강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밭 모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한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사사들조차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흑같은 사사시대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가정이 룻기 1장 1절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두 아들에게 모압 땅 이방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자, 자녀들까지 결혼시켰으니 이 나오미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가족의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민을 선택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진 물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겐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만 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룻.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위해 긴 흉년을 그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딱히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갈 때 또 이민을 갈 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던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의 뜻은요, 고통, 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이 마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루키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아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사무엘 전도사님.
예, 암흑의 시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었죠?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시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시대. 이 사사기에는 이 시대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마치 무정부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우상이 판치고 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법으로 삼고 가진 불법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런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길을 걷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한 방향을 향해 거대한 물살과 같이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에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시골까지 온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뿐이었어요.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고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밭에 룻은 가게 됩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자,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그냥 모압당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천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이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으로 이 이방인으로 들어와 겪어야 할 이 차별을 대할 때는 이 룻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어쨌든 이 룻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룻이 있는 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단순한 인사일 뿐이지만 당시가 사사시대임을 감안하면은 범상치 않은 대화입니다. 범상치 않은 인사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왜 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였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두겠습니까? 한 톨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거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에서의 보아스의 밭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일을 대충대충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곡식을 대충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뭔가 들킨 것처럼 긴장하고 주인인 보아스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와 일꾼의 인사를 보면은 그러한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밭의 주인 보아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피고 있는 것일까요? 일꾼들을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곳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알아챕니다. 바로 룻이었던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놀랍게도 보아스는 모압당에 있던 이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일꾼에게 이 룻이 이삭을 주러 갈 때마다 막지 말고,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 것을, 또 그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이 룻이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떨어진 곡식 한 톨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충분히 떨어진 것을 주술 수 있게 곡식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아스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곡식 15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룻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대신 세워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 집안에 대대로 이어져 오던 재산을 회복시켜 주어서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줍니다. 또한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의,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어떤 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보아스처럼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이웃을 세심히 돌봤던 보아스처럼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주변의 삶이 힘겨워서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밭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쌀 한 톨까지도 아까워해서 모두 수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남겨놓아서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북조선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모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북조선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순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같은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한강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주의를 하는 루세의 모습에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북조선에서 어려울 때 밭도 없고 부모도 없이 이삭주의를 가던 생각이 났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땅에서 굶주림과 우상숭배의 땅으로 변화버린 고향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울에 옥수수도 없이 죽과 감자로 겨울을 보내는 수많은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신자님들과 또 인민들에게, 또 어릴 때부터 이삭주의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밭에 한 모퉁이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거룩하게 떼어 드린 이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율법을 아름답게 지키길 원하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